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시 주석의 이 같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왕이 부장에게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하며 한국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서로 지지하며 우호 협력을 증진시켰다며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했고 양국 경제생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왕이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코로나 대응 협력과 정상 고위급 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또 지역과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앞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서로가 아닌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어제 영상을 통한 연설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은 이 싸움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력을 배가하고 다시 헌신해야 할 순간이라며 미국은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대가족 모임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조치는 그 어떤 정치적 성명이 아니며 모두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025만 1,496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1,275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 922만 2천여 명, 브라질 611만 8천여 명, 프랑스 222만 1천여 명, 그리고 러시아와 스페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141만 8,600여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26만 2천여 명, 브라질은 17만여 명, 인도는 13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서 제조상 오류가 발견되면서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 인선을 놓고 민주당 내 중도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핵 프로그램 폐기 움직임을 이끌어냈는지 의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평안도와 함경도 흐리고 비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과 오찬을 포함해 3시간의 대화를 통해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과 국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주로 오찬 때 논의됐고 회담에서는 양자관계에서 다양한 협력 증진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이며 북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미국의 행정부 교체를 주시하며 관망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중국도 계속 지지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북미 협상에 나서기 전에 북한이 안보적으로 강경하게 나오거나 또 8자 당대에서 경제 총력 집중 노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측면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보이죠.
왕 부장은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신종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래 양국 국민들은 수망 상조, 즉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며 대응한다는 정신에 따라서 서로를 도와왔다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자의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한국 정부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습니다.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한중 외교장관 만남에서 양측은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은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와 국제적 협력 관점을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부장은 강 장관과의 오찬이 끝난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 역할과 협력에 감사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중관계 중시를 보여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문 대통령과의 우정과 상호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의 시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장관 지명자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인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외교 안보팀 지명을 놓고 민주당 내 중도와 진보 진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진영은 특히 국방장관 지명자 인선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차관 인선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두 진영 간 노선 갈등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플로노이 전 차관에 대한 당내 진보 세력의 반대가 거세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이 지적하는 부분은 플로노이 전 차관의 강성 외교안보 기조뿐 아니라 방산업체와의 연계성입니다. 플로노이 전 차관이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 부즈 앨런 해밀턴 이사로 재직한 경력과 외교안보 분야 컨설팅 업체인 웨스트 이기잭 어드바이저스를 창립해 일한 점, 그리고 방산업체 지원을 받는 띵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를 공동 설립한 등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내 진보 인사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방산업계 출신들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에 이어 장관 대행을 지낸 패트릭 셰너원 씨는 보잉사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분야 부사장이었고 마크 에스퍼 전 장관 역시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스온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마크 포칸 하원 의원과 바버라리 하원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방산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인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같은 당 로칸나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플로노이 전 차관이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전쟁을 지지했고 시리아 문제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로노이 전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겁니다.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플로노이 전 차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플로노이 전 차관의 이력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여성 국방장관이 아닌 첫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슨 전 장관도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플로노이 전 차관의 국방장관 지명이 여전히 유력하다며 그의 방산업계 연계에 대한 민주당 내 진보파의 문제의 제기가 바이든 당선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노이 전 차관이 국방장관에 지명될 경우 상원 인준이 무난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이 플로노이 전 차관과 관련 있는 방산업체 비밀 고객들의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팍스뉴스는 플로노이 전 차관이 결국 지명될 것이라고 전했고 포린 팔리스도 다른 인물이 플로노이 전 차관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뒤 자신을 적극 지지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그가 대표하는 진보 진영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확대하며 압박을 늘려왔다는 보고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움직임을 이끌어냈는지는 의문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가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큰 압박으로 대북제재를 확대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분석하며 제재가 현재까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는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이며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가 2단계,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가 3단계라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 미국이 대북 금수를 단행한 것이 첫 단계였지만 북한과 일본,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곧바로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에서의 대북 제재가 큰 상징성을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북한의 군사용품과 대량 살상 무기와 연관한 거래 등을 금지한 것이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3단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2016년부터 이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이때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을 막고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등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며 이때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얼 보치 국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YG 어네스트워 물수 사건을 꼽았습니다.
The Wise Honest, which was originally seized by Indonesian authorities and the U.S.
와이저 오네스토는 원래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혔지만 달러를 활용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들어 미국 당국이 해당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 와이저 오네스토는 미국 법원의 북한 자산에 대한 첫 몰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제재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과 기관이 약 500개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 35%는 개인이고 40%는 협력기관 그리고 25%는 선박과 항공기 등이었습니다. 또 전체 제재 대상 가운데 80%는 북한을 직접 겨냥했고 나머지 20%는 해외 관련 기관이 대상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매년 100개 이상의 제재 대상을 추가했고 유엔은 40에서 80개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이 기간이 가장 많은 제재가 부과된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의 지적을 악용한 불법 한적 등의 해상 활동, 국경 지역에서의 밀수, 위장회사를 통한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노동자 해외 파견, 무기 거래 등 북한은 끊임없이 다양한 제재 회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치 국장은 제재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 looking at the lessons of the past year, it makes me question whether there's any amount of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대북 제재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campaign and some of its surrog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would be.
워치 국장은 차기 행정부는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임을 내비쳐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한 단계적 제재 완화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군 전략사령부가 앞으로 개발될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을 염두에 둔 B-1B 전폭기 폭장량 확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군은 최근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략무기 관련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하얀색 미사일을 몸통 아래 달고 비행 중입니다. 기체 바깥에 장착된 이 미사일은 합동공대지 원거리 미사일, 제즘으로 반사 면적이 작은 특성 때문에 레이더 감지가 어려워 스텔스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또 위성 항법 시스템, GPS와 적외선 유도를 통한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한 데다 사거리 연장형인 제즘 ER의 경우 유효 사거리가 약 930km에 달해 적 영공을 침투하지 않고도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군 전략사령부는 24일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외부 폭탄 장착을 통한 폭장량 확충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지난 20일 실시된 이 실험은 사상 처음으로 비활성화된 합동공대지 원거리 미사일을 B-1B 랜서 외부에 장착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향후 개발될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가능성을 포함해 B-1B 전략폭격기 개조를 통해 탄체가 큰 무기를 내부 폭탄창 또는 외부에 탑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팀 레이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소규모 B-1 전략폭격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일은 전략폭격부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사령관은 이번 실험이 미군의 세계적 정밀타격 역량 향상에 큰 진전이라며 미국의 경쟁국들의 항상 앞서기 위해 이런 기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제한된 수량의 B-1 정폭기를 이같이 개조해 서태평양과 대서양을 구가는 핵심 수비수 역할을 막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각 정구사령부에 잠재적 요긴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폭격기 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폭장량의 증가는 개조된 두 개의 전폭기가 기존 세 개의 전폭기 폭장량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실험이 내년에 B-1B 전폭기 17대를 퇴역시키기로 한 미 공군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에 이번 실험은 미 전략폭격기의 노후화에 따른 수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적성국들의 방공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영공 침투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B2 전략폭격기,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1에 맡기면서 노후화 전략은 원거리 폭격에 집중하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내선임 연구원은 향후 이런 구상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영공 침투 없이 일본 근해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의 핵심 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role of the B-1B is not to go into North Korean airspace and drop weapon to stand off on the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고정밀 미사일을 통한 원거리 폭격을 통해 노후화 전폭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폭장량을 크게 늘려 투사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심화되는 패권 경쟁과 국방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성된 핵무기 운반 3축 체계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저위력 핵폭탄 B-61-12의 스텔스 전투기 F-35 투하 실험을 성공한 가운데 지난 2월에는 W-76-2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탄두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3월에는 미사일 방어청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활공체 비행 실험을 진행했고 표적 반경 15cm 이내 타격하는 절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남태평양 해상에서 쏘아올린 모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에 발사한 SM-3 블록 2 알파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선제 타격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과 방어 역량 통합을 목표로 총체적 억지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팀이 우선 한국 등과의 동맹관계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미북 외교 방식을 이용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접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기간 중 북한의 행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에 대해 외교에 정통한 현실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ony very well. We worked closely together when I was ambassador in Iraq. And actually we go back over 20 years because when we were both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during Clinton,
힐 전 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이라크 주재 대사 재직 중 블링컨 지명자와 긴밀히 일했고 20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함께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지명자는 북핵 문제는 심각하고 진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미북 관계는 달라졌고 뒷걸음치는 정책보다 앞을 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다자 협력이 필요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차기 행정부는 우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복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에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팀 바이든의 외교정책 1순위는 전 세계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y're very realistic about what can be achieved in negotiations. But at the same time, they obviously recognize that military force is not an attractive option.
세이머 전 조정관은 또 바이든 외교 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해놓은 전례 없는 미국 외교 채널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기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보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대면한 만큼 미북 정상 간 만남은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협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주의자들인 팀 바이든은 무력 사용이 매력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매우 극적인 결과물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당근과 채찍을 이용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에 지명된 인사들은 북한의 제재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관용과 정통 외교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자간 외교, 특히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방안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일괄 타결 방식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기울일 것이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첫 번째 요점은 그들의 정책이 곧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책은 곧 대북 압박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분명한 약속이며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북한과의 원칙적인 재래식 외교에 대한 의존이 될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조치를 취할지는 철저한 정책 검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선택이 미국의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1월 노동당 대회 연설 내용이 향후 북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미한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북한이 실험 중단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 러시아와 함께 제재 이행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이머 전 조정관은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실험 위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과 핵실험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음 행정부에서도 실험 위해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면 고무적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국장은 당분간 북한은 미국의 정책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인 만큼 외교 사안에 할애할 시간은 제한적일 것이며 그나마도 나머지는 중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분석하며 반응할 것이라고 카자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이 정상회담 등 바이든 당선인과의 협의 혹은 적어도 적대적인지 아닌 미북 관계를 원한다면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과 핵실험 강행 자체가 매우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트럼프 행정부와 한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북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뜻을 바이든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안보 지명자들은 과거 이란과의 핵협정 설계에 관여했거나 북핵 문제 해결에 이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참여한 이 합의는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도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다자주의 외교와 단계적 접근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한 이란핵 합의가 북핵 협상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정의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회담의 수석 대표를 지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핵 물리학과 제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6월부터 시작된 이란과의 핵협상은 2013년 11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잠정적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란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 존재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지 약 13년 만인 2015년 7월 최종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가 타결됐습니다. 이란 핵협정은 제재 해제의 대가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 제한과 핵무기 개발 방지를 명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협정은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에 유럽연합까지 참여한 다자 합의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타결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 국제사회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과 외교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협정은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합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에 대해 단호한 결심을 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It shows what we can accomplish when we lead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a position of principle. 협상에 참여한 7개 국가 유럽연합이 단연간 이어진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시설 사찰과 검증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협상 당사국들은 201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초기 단계 조치를 명시한 임시협정인 공동행동계획 JPOA의 합의안 데 이어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합의의 핵심 요소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즉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은 두 차례 잠정 합의를 거쳐 2015년 7월 완전하게 타결된 것입니다. And after a series of negotiations, Iran agreed.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잠정 합의를 통해 이란이 보유한 2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고 핵활동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이란이 시간을 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포괄적 합의를 협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협정의 또 다른 특징은 최대 25년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이행돼야 할 장기적 조치를 담은 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우라늄 농축공장 등 관련 시설 감시와 사찰 이행 시기를 최대 25년까지 설정한 점과 협정 위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스냅백이 10년간만 유효하다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협정은 본문과 핵활동과 제재해제 관련 의무, 실행계획 등 5개 부속서로 이뤄졌는데 100쪽이 넘는 방대한 합의문에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협정이 우라늄 광산 농축 정광시설 원자로 수상한 장소 등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단계의 과정과 시설을 사찰 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반한다며 국제사찰단의 전체 공급망 접근 등 핵 협상 중 가장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 체제가 포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지명자는 2018년 6월 뉴욕타임즈 신문 기고문에서 핵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감시 체계를 북핵 협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또 포괄적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과도 부분적 제재 해제를 대가로 우라늄 농축 재처리 시설 동결과 일부 핵미사일 무기 파기 실행 등 잠정적 합의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강화된 경제 제재로 이란 핵 협상을 이끌 수 있었다면서 북핵 협상 재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압박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핵협정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의 하나로 당시 확대된 대이란 원유 제한 조치와 금융거래 전면 중단이 포함된 2012년 국방수권법의 통과로 경제 제재가 강화된 사실을 꼽고 있습니다. 4A 뉴스 지다 겸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북한의 인권 요린 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6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특별히 거론했습니다.
Let me now make one mention of a country with a particularly abysmal human rights record. That's received a great deal of press recently, and that's North Korea.
북한은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블링컨 지명자가 국무장관이 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You're going to start seeing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alking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gain.
미국 정부가 다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란 겁니다. 시프턴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권을 포함한 총체적인 합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uman rights back into th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We've always maintained that the key to
북한의 무기에만 집중하면 지속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조앤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will be urg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appoint a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인권 특사는 국제 사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북한 정권 내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북한 내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인권 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saying that the US will give some overall priority to human rights. The signal
미국이 인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방법은 바로 북한 인권 특사의 조기 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리를 4년 동안 공석으로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saw how the U.S. weaponizes an human rights issue and makes it into
코엔 전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인권 문제를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협상이 시작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이 북한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부터 미국에 정착한 북한 난민이 200명이 넘는데 그쳤다며 더 많은 북한 난민이 미국에 정착하는 모습을 북한 정권에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s are really low. If we want them to have a voice, they need two things. They need the numbers.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난민들이 목소리를 갖게 하려면 그 숫자가 많아야 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활동, 체제 회피에 대한 대응이 주 대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을 제목으로 한 이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의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으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이 명시됐습니다. 지원금은 5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며 최소 2개에서 최대 15개 지원 대상에게 기금이 전달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1차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이며 이후 4월 2일, 9월 17일까지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4월 2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2021 회계연도에 남은 예산 상황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산으로 기금이 충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기금 신청 대상은 국내외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며 이들은 모든 사업이 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과 협력적 위협 감축부서도 북한과 관련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이 공고에 따르면 기금은 북한의 제재 회피 등의 활동에 대응한 각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총액은 1천만 달러입니다. 다만 수혜 개인과 단체 등에는 각 25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며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29일입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 등은 이 공고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수 있는 해외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장회사를 통한 불법 거래, 선박 간 환적 등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는 활동 등이 사례로 명시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grant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성 부통령과 여성 국가정보국장에 이어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서도 사상 최초로 여성 수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당선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란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은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대선 승리를 알리는 대국민 연설에 나서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Because every little girl
해리스 당선인은 자신이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됐지만 자신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소녀들이 이날 밤 미국은 가능성의 나라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타이틀은 최근 발표된 인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핵심 인사에서 에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이 여성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됐습니다. DNI는 연방수사국 FBI와 CIA, 국방정보국 DIA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청발기구입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직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believe we can make meaningful change through public service.
이날 발표된 인선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서도 35년 경력의 여성 외교관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수전 라이스와 사만다 파워, 니키 에일리 전 대사와 켈리 크래프트 현 대사에 이어 다섯 번 연속 여성 대사가 유엔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세계 무대에 미국을 대표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I'm going to represent America on the world stage.
또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처음으로 여성 수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방부와 재무부입니다. MBC 뉴스 등 미국 다수의 언론은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실제 지명과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 됩니다. 또 뉴욕타임즈 신문 등은 차기 재무부 장관의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미 공영방송 NPR은 만약 공식화된다면 지난 231년 동안 재무장관을 거쳐간 77명의 남성 장관에 이은 첫 여성 장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미국 러커스 대학 여성정치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 등 고위직에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지나이스펠 CIA 국장 등 7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연방대법관 9명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여성 대법관이 3명입니다. 이외에도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여성 상원의원은 26명이고 435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23.2%인 101명이 여성의원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실제 거래된 품목도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국 간 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접경지역에서의 거래가 사실상 사라져 두 나라 국경 봉쇄 상황이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0월 한 달간 중국과 거래한 품목은 단 11개였습니다. BOA가 25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4개 품목을 수입하고 7개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이들 11개 품목 중 액수가 만 달러를 넘긴 경우만을 분류할 경우 수입품은 3개, 수출은 2개 품목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의 수출품 1위와 수입품 3위에 오른 품목이 전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북중 두 나라가 거래한 품목은 더 줄어듭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들여올 때 이를 수입으로 기록하고 북한이 가져간 전력분에 대해선 수출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실제 북한이 중국과 무역거래를 한 품목은 5개에도 못 미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처음 관측됐던 지난 3월에 177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두 나라 무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BOA는 최근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10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165만 9천 달러로 두 나라 사이 월간 무역액이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액뿐 아니라 실제 거래된 물품도 사실상 사라진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10월 한 달간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직물 제품으로 총 35톤, 금액으로는 미화 20만 3,776달러가 거래됐고 폴리에틸렌 총 3만 9천 달러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품의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전력에 이어 인조 흑연 관련 제품이 27만 2천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피부 세척 제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소액으로 거래돼 일반적인 무역 형태를 띠지 않는 물품들이 10월 두 나라 무역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건 북중 국경 봉쇄가 이전보다 더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통해 거래된 품목은 전력이 유일했습니다.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전에 비해 무역량이 급감했었지만 이번처럼 무역 거래가 전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경 지역의 세관이 문을 닫은 상황으로 추정했습니다.
There's no trade between the neighboring provinces of China, Jilin and Jialing. So that means basically the customs houses.
세관을 통과하는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경 지역 외에도 선박 등을 이용한 무역이 이뤄지던 다른 성과의 무역 거래가 급감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해외를 오가는 선박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강화된 정황은 위성사진 등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의교 일대에서 트럭들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조중의교 중국 쪽 부분에는 컨테이너 트럭 등이 멈춰서는 세관이 있는데 이곳 야적장에서 최근 몇 개월간 트럭들이 사라졌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북한 선박이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시점이 7월 6일로 나타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 선박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해외 항구에서 최소 한 척에서 두 척이 검사 기록을 남겼지만 지난 4개월 동안은 단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운항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도 모든 부대 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26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8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201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신규 확진자 500명대는 518명을 기록한 지난 3월 6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이며 이날 기록한 583명은 600명을 기록했던 3월 3일 이후 268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553명, 해외 유입은 3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만 40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2.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19명, 충남 전북 각 16명, 광주 14명, 전남 9명, 강원 충북 각 8명, 울산 6명, 세종 4명, 경북 제주 각 2명, 대구 대전 각 1명입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학교와 학원,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교도소,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한댔다는 겁니다. 박능후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26일 브리핑 발언입니다.
코로나는 나와 가족의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대응하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합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환자 발생 규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단장은 본격적인 세 번째 유행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하루 400명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에서 신종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은 지난 10일 입소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이 지난 24일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뒤 25일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부대원 860여 명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26일 오전 현재 훈련병 66명을 포함해 최소 70명이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과 부대 내 집단 감염의 여파로 다음 달 7일까지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 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행사와 방문,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시행 1주에서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다음 주 초부터 조금씩 증가 속도가 누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당분간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타이완의 국영방송인 타이완의 소리 RTI가 15년 만에 한국어 방송을 다음 달에 재개합니다. 남북한과 일본,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타이완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완의 소리 RTI 방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단파 라디오 방송을 12월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 단파 채널을 통해 각각 30분씩 매일 90분간 한반도와 일본, 중국의 동북지역에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은 매일 2회 60분, 북한과 중국의 동북지역은 1회 30분으로 나눠서 각각 방송한다는 겁니다. 국영방송인 타이완의 소리 RTI는 전신인 자유중국의 소리 시절인 1961년 한국어 방송을 처음 시작한 뒤 한국과 단교 2년 뒤인 1994년에 폐지됐다가 1999년 재개했지만 2005년에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했었습니다. 이 방송의 한국어 담당 백조미 팀장은 25일 VOA에 최근 타이완과 한국 젊은이들의 활발한 교류 움직임을 계기로 타이완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경영진이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더 많이 우리를 알리고 또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한반도에 계신 분들이 타이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경영진 그쪽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백 팀장은 특히 폐쇄된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타이완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권이라든지 민주, 자유,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적인 이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키고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북쪽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이런 가치가 아무래도 이제 자주 듣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완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자유, 여성 권리 등 다양한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차이잉원 총통은 여러 행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백 팀장은 타이완의 소리 RTI가 이미 2018년에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뉴스와 팟캐스트, 동영상 등을 제작해왔다며 이번 단파방송 재개로 중국과 차별화된 타이완의 모습이 더 많이 한국어권 사회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국내외 뉴스를 비롯해 타이완인들의 문화와 예술, 생활상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 팀장은 또 최근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한국전쟁을 왜곡 선전하는 것 등 한반도 관련 사안들에 대해 팩트체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소리 RTI는 이번 한국어 방송 송출을 계기로 외국어 방송은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0개, 광둥어를 비롯한 전체 언어 방송은 14개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백 팀장은 북한과 중국 동북 지역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단파 주파수 5,955kHz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국과 일본은 9,610, 9430kHz를 통해 저녁 7시 30분, 다음날 오전 8시에 각각 재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외부 한국어 방송은 타이완의 소리 RTI 외에 VOA와 RFA, 영국의 BBC, 일본의 시오카제, 한국의 KBS 한민족 방송 등이 있으며 극동방송 등 여러 종교와 민간단체들도 단파와 중파 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여성 투표권을 추수감사절을 국정공휴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11월 26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날짜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확정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종교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오게 됐지만 미국에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첫 겨울 혹독한 추위와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102명의 이민자 가운데 46명이 그해 겨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의 가을에 나름대로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 그해 거둬들인 농산물과 사냥으로 잡은 칠면조를 나눠 먹으며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감사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지만 이후 200년 동안 개인별로 혹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르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한창인 1863년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국가 공휴일인 추수감사절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2년 후인 1941년 11월 26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법정 공휴일인 땡스기빙 데이로 지정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22년 11월 26일 찰스 브라운과 스누피가 등장하는 연재 만화 피너츠를 탄생시킨 미국의 유명 만화가 찰스 슈츠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납니다. 단 한 번도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찰스 슈츠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슈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몇몇 지방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1950년 슈츠는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리틀 폭스 시리즈를 모아서 한 만화 전문회사에 보냅니다. 회사는 슐츠의 만화에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려 반세기 동안 사람보다 더 철학적인 강아지 스누피와 그의 친구들인 찰리 브라운과 루시, 셀리 등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했던 찰스 슐츠는 2000년 78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